성경 바로 보기 28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정부 경륜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가 성경을 통해 이제 살펴봤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국가에게 이제 허락해 주면서 인간의 이제 정부들이 이 땅에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국가를 대하고 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에 이제 얼마 동안 살게 될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악법도 우리가 법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것 같은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앞으로는 뭐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 뭐 목사가 그렇게 설교한다든지 그러면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닥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심각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닥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요즘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지금 혼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국가와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그런 책임을 다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요 근래에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그냥 뭐 다 풀어져 갖고 이게 정말 나라일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경찰관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그렇죠? 술 먹는 사람들 경찰관을 그냥 발로 차고 막 그냥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도 경찰관은 아저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고 경찰관이 오히려 비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국가의 권위가 뭐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말을 하는 게 그게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그래도 민주국가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직도 법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오바마 같은 사람이 악한 것을 추구하긴 해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에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슨 뭐 데모를 할 때 악하게 뭐 이거 데모를 한다든지 경찰에게 달려든지 하면 경찰이 그냥 말 타고 가면서 곤봉으로 내려칩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내려쳐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어디 유치장이라는 데 가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그럼 경찰관이 오히려 빌고 이런 나라는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이 전 세상에 한국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먹고 사는 게 이게 좋아져도 모든 게 다 풀어지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 근래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 구원파 이 사건 이후로 저도 이제 오늘도 가서 또 누구에게 이제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또 이렇게 일장 분시 옆에 있는 교수가 또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도 듣고 지난 한 두 달 동안 하여튼 세월호 사건 이거 당하면서 소위 뭐 구원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그 행동이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법을 무시하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국무총리 뭐 지명된 분도 사실은 어느 면에서 뭐 말을 실수하고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어느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이 믿지 않니 그분이 뭐 불교신자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뭐 그런 것 같고 오히려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구원파 세월호 이거 뭐 믿는 거 이런 거 해서 온 사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 이거 하면은 벌써 좋지 않은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가십거리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실을 좀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구원 받았다고 한 사람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게 개인적으로 이메일도 들어오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들어옵니다. 아, 정말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정말 구원받고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목사가 5천억 원 이렇게 횡령하고 그래갖고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이런 목사도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또 서울에 가면 무슨 세 글자로 된 무슨 무슨 교회가 프랜차이즈 교회로, 여기 서빙공가도 뭐 이태원에도 하나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전 세계 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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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이렇게 해갖고 프랜차이즈 교회에서 이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도 싹 몰아 갖고 그래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온으로 시작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들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맞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교회만 세워놓으면 그 옆에는 모든 교회들이 진공청소기 빨려들어 싹 빨려 들어와 버리니까, 그 모든 목사님들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과연 교회에서 한 일입니까? 이게 세상에 이 뭐라 그럴까 재벌들 문어발치 경영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름 하나 온자 이거 줘갖고 그래서 사람 그냥 다 끌어모으고 하는 그런 일들 하고 있는데 또 그리스도인이 병역 기피자가 될수 있습니까? 뭐 양심이다 그래갖고 우리 뭐 여호와의 증인들 같으면 병역 기피하잖아요. 그렇죠? 수혈 거부하고 차라리 감방에 가겠습니다. 제 석사 학생 중에 하나도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군인 안 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영장 가서 2년인가 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병역 기피하고 이런 일들이 과연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가? 세월호 참사 뭐 이런 건 남은 그냥 저 시청 앞으로 이거 저 촛불하러 지금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도 촛불 들고 나가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일들이 정말 성경이 허용하는 그런 일인가?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에 가면 아주 까다롭고 밑에 있는 부하들을 이렇게 반쯤 죽이는 그런 상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그런 지침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는 못 지킨다 하더라도 그 정신을 살려서 저와 여러분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기관을 만드셨어요.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대로 뭘 만드? 하나님이 정부, 국가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드시고, 그것 이후에 창세기 12장 넘어가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인스티튜트, 기관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기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지역교회를 하게 돼요. 그렇죠? 뭐 A교회, 무슨 B교회, 지역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국가와 지역교회, 이거 둘 중에 뭐가 먼저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국가와 지역교회, 아시죠?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어느 게더 중요할까? 성경이 얘기하고 제 양심이 증언하는 것은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가 없어도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나면 그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교회는 국가가 없이는 대단히 힘들어요. 세워지기가. 이 나라와 이 사회가 혼동을 겪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면 뭐 교회고 뭐고 이런 것 자체가 거의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살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가 없는 가운데, 국가가 완전히 혼동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가정 생활하려고 그러면 무지무지 힘들 거예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지금 온 세상이 무법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법천지에서 법을 지키며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대단히 힘들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이 앞에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지만 주후 65년경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 나와 있는 아시아는 여기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두니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저쪽 흑해 있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터키 지방에 있는 거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상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일이 반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핍박과 탄압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 특히 국가와 사회가 주는 그와 같은 압력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 책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 베드로 전서 가운데서 특별히 2장 11절부터 3장 12절에는 거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면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2장 11절에서 17절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 25절은 내가 다니는 직장, 사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직장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7절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가족의 구성원들이 살아가게 될때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장 8절에서 12절에는 교회 안에도 들어가면 목사가 있고 뭐 집사가 있고 어떤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그 교회의 그 질서 안에서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지금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요 시대에는 하도 모든 것이 이제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권위에 순종해라,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국가의 종노릇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위를 어떤 사람에게 부여해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요새 하나님의 뜻 얘기 잘해야지 괜히 큰일 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A에게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뭐 경찰관이든 뭘 하라고 권위를 이렇게 부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뭐야? 화평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14장 33절에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시요 혼동이나 혼란이나 혼잡함의 창시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든 사회든 가정이든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평을 유지하려면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화평이 이 사회와 국가 안에 이루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화평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살펴본 것처럼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인간 정부 경륜이 이제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바벨탑 사건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을 혼잡케 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게 그렇게 만들면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가장 오래된 국가 우리가 아는 게 어디예요? 바빌론. 그렇죠? 바빌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우리가 아는 그런 국가들이 온 세상에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뜻이 뭐냐? 그냥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떠한 국가, 사회관을 가졌는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가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공세,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금 걷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않느냐? 공세.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안에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희 선생님은 왜 공세를 안 내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세를 낸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뭐긴 이야기 관두고 거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공세를, 너와 나를 위해서 공세를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요? 가서 낚싯바늘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가 하나 잡혀서 올라오면 그 첫째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동전이 있다. 그걸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공세를 바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지금 유대 땅에 사십니다. 근데 유대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어디에 속국이냐 하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세 돈을 지금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지금 내는 거거든요. 예수님 100% 사람으로서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지금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또 15절에서 22절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묻느냐 하면 카이세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그게 율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카이사르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도 된다. 그렇게 또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할 거고. 카이사르에게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고발해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래서 양면작전을 지금 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동전 안에 있는 그 형상과 그 안에 글이 누구 거냐? 카이사르의 겁니다. 예수님이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이사르, 다시 말해 정부에 바쳐야 될 것은 정부에 반드시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된다. 이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이제 그와 같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두 가지 건을 가지고 이제 찾아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라도가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그들의 희생물에 피를 섞어서 드리게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촛불 집회라도 열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밀란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국가가 얼마나 제대로 모든 일을 하지 않았으면 망대가 무너집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저9.11 사태가 생기면서 쌍둥이빌딩이 다 무너져서 수천 명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 책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무언가 밀란을 일으켜야 될것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와 같은 대목이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멸망한다. 이 사람들이 더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처럼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시험을 벗어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배가 이렇게 기울어서 사람이 죽는 그런 일도 생기고 비행기가 가서 빌딩을 부딪혀서 수천 명이 죽는 그와 같은 일들도 생기고, 이게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러니까 그 근본 문제를 잘 살펴봐야지, 이걸 가지고 무언가 빌미를 삼아서 밀란을 일으키고 국가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 예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극치를 이루는 예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옥에도 가지도 못하고, 공정한 심판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달려서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이 받고도, 그렇죠? 어떻게 해요? 담담하게 국가에서 내려준 그와 같은 처형을 받으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큰 어느 면에서 아이러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국가가 정해준 그거에 따라서, 물론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해준 그와 같은 그 사형 제도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그래서 국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본을 또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해라. 사람의 무슨 규례요? 모든 규례. 모든 규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불법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규례에도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AD 뭐 60에서 65년경에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왕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여럿이 있어요. 그 황제들 중에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네로예요. 네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자기의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라고 하는 그 시에다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는 누가 그랬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해갖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장본인 지금 네로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건 네로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아이러니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본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지구의 어떤 그런 명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가서 보시면,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35절에서 37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 지금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요. 언제?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님의 왕국이 땅에 이루어진 그런 왕국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리에 대해 증언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예수님 이 땅에 대한 목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더니,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피하시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왕국이 우리가 영원히 구할 그런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영혼의 문제, 진리의 문제,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지. 세상의 어떤 왕권이나 통치권, 이런 걸 가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데모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사형당할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으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 로마 감옥에서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관습에 따라 참수형, 목이 잘리는 이와 같은 그 형을 받고 죽었을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요? 그 로마 제국의 핍박에 따라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례를 보면 국가나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정권을 쟁취하려거나 이런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본 자세는 세상에서 많은 탄압과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조직적으로 뭐 데모를 하고 촛불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와 사회를 전복시키는 그런 일은 그것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는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권을 탈취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마귀에게 이렇게 갇혀서 그래서 지옥불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온 세상 천하보다 귀중하다. 그 말씀에 따라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절한절 이렇게 보면서 왜 우리가 국가와 사회에 모든 규례에 복종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그네와 거기 가서 보니까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한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대표적인 사람들 사례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순례자는 어디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텐트에 사는 사람. 텐트. 텐트를 우리나라 말로는 장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텐트에. 이거 뭐예요? 여기가 영원히 살 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나그네와 순례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 저와 여러분이 70년이고 80년이고 사는 이 땅, 이 땅이 우리가 영구히 거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이 땅에서 텐트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텐트를 하나님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 생각을 하고 그러고선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거기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외국에 온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에 캐나다에 갔는데 캐나다에도 한국 사람이 좀 사는 데가 있고 제가 간데전 뉴브런스윅이라고 캐나다 저쪽 동쪽 끝으로 갔어요. 갔는데 제가 다닐 때 학교 학생이 한만 명, 만 오천 명이 되는데 한국 사람이 두 명인가 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한 2시간쯤 저 오른쪽으로 가면 말 그대로 그 캐나다 백인들이 우리 이 한국 사람을 보면 특히 아이들이 처음 차이니스를 봤다, 중국 사람을 봤다라고 얘기할 정도, 그 정도 시골에 가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이상한 눈으로 보죠. 저런 사람들도 있나? 이런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 거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하지 않으면 그럼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아시죠? 외국인 학대 1위가 한국 사람이에요. 아주 외국인을 제일 학대해요. 굉장히 학대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큰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라. 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뭐 피가 뭐 단일 민족이 뭐 이거 주장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들어오면 굉장히 외국인들 학대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의 나라에서 살면 조심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남의 나라예요. 여기 우리가 잠시 거쳐갈 그런 데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행동 거지를. 왜냐? 저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럼 한번 내가 자세히 봐야 되겠다 하고 자세히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라고 써 있냐면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야 된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군사들이다. 이런 군사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는 거룩히 구분된 물이란 뜻이에요. 거룩히 구분됐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거룩히 구별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구원파 뭐 이런 나오는 사람들처럼 사람들 등쳐갖고 2천억, 3천억, 5천억 막 이렇게 그냥 돈을 가져다가 이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들과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게 대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파 이 사건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점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다 쓰고 있어요. 구원, 그렇죠. 복음, 침례 뭐 등등 해서 좋은 거는 다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보상을 저와 여러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해야 된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비방하다가도 아,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본다. 여기 사무엘기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라고 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7명, 8명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을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에 가요. 가서 봤더니 큰 아들이 나오는데 엘리압이 나와요. 키가 굉장히 크고 멋있게 생겼어요. 그렇죠?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자를 택하셨구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주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데 주는 마음 중심을 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못 오용해서 하나님은 속만 보니까 겉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는데 또 어떻게 봐요?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믿자는 사람들이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눈여겨본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가서 보시면 돌아보시는 날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12절 돌아보시는 날에 가서 보면 in the day of visit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visit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방문한다 찾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방문한다 찾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이 있어요. 그 재림의 때거든요.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향해서 좋은 증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국가와 사회의 모든 규례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냐 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이 13절에서 17절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돕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의 책무는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미국 대사관이 여기 있어서 미국 대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대사는 미국을 대표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모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모든 규례에 복종해야 된다. 그 규례가 특별히 뭐 법도 있겠지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장관, 무슨 뭐 법관, 경찰관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권력, 이 권력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제가 아까 좀 조심해야 될 말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신호등 녹색 가면 가고 빨간색 되면 쓰고 이거 하나하나 제일 잘 하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예, 세상의 규례에 대적을 하고 아니면 어느 면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 세상의 규례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예, 다니엘서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야에 약 30m가 되는 커다란 신상을 만들고 그걸 금으로 칠했다 그래요. 거기 가서 아예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만큼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든 건 아닐 테고 금을 입혀 쓴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비파 소리와 모든 음악 소리가 나면 거기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용광록 속에 집어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양심 때문에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 데모하거나 뭐 촛불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시면 또 다리오 왕 시절에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이 떨어질 때 다니엘이 그것을 무시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서 보면 어떤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국가와 사회의 규례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두 가지 사례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국가가 우리의 양심을 억압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국가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정해준 그런 절차와 그에 따라 우리가 벌을 받게 되면 벌을 받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예, 겸손하게 국가가 정해주는 그와 같은 예, 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운데 중세 암흑시대라는 게 열렸어요. AD 500년부터 AD 한 1500년, 1600년까지는 온 세상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장악을 했어요. 심지어 왕까지도 교황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믿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가 정해진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해가며 살던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 카톨릭 교회의 그런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정해준 법이 사형을 받으라고 하면 사형을 받았고, 재산 몰수형을 내리면 재산 몰수형을 당했고, 이러면서 이 땅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규례, 복종함에 살아야 된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13장 1절 가서 보니까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학생들 같으면 선생님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같으면 직장에는 상사들에게, 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력들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든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 탄압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로마 시대에 살 때에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탄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4절 가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정부의 모든 치리자, 시장, 군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래서 악을 행하면 당연히 국가가 정해놓은 그런 규례에 따라 보복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본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의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6절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일. 심지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니까 국가에 1년 맨 끝에 가면 우리 세금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정직하게 해서 이 국가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사도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을 만나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비리가 있든 뭐가 있든지 우리로서 해야 될 일은 공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머지 일 뭐 그 사람 내가 쫓든지 뭘 하든지 그런 것은 뭐 장로들인지 회의에서인지 처리하면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든 공손하게 대해야 될 분들에게는 공손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하나 그 사진이 크게 떴죠. 그 뭐예요? 우리 대통령이 선거하는 날 가서 선거하시는 모든 분들 수고한다고 악수청했더니 거기 한 사람이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악수하는 거 받지도 않은 그런 사례 났잖아요. 그렇죠? 노동당인가 뭐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하는 대통령하고 말을 나누고 쉽게 얘기하면 말을 섞고 악수를 하겠냐 그러고 일어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줘야 되고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줘야 되니까 나하고 정치색이 다르다 해도 누구예요? 우리 모든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내 정치색이 같으냐 다르냐 이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올바른 것 같은 이 존경을 받고 이렇게 될 때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그거 보거나 한 이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고 본보기로 삼아서는 안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건 왕을 존경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색깔이 틀려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앞에 와서 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제가 공손함을 표시해야 되고 존경을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까지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한마음 미션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실 때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건 기도하지 않아도 이게 중대한 문제예요. 나라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이 지역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 이 체제가 제대로 서지 않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석박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교회 같으면 목사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화평한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혼동스러우면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이들 낳게 될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런 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으면, 제가 20살쯤 이렇게 되고 그럴 때 그냥 데모가 일어나고 최루탄 쏘고 이러는 가운데 공부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조용하고 화평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새 이제 역사 교육이 왜곡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할까 나쁘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한 20살 이렇게 넘어서부터 그래도 온 세상을 많이 다니면서 여러 도시들 이제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제가 세 번째 간 거예요. 내 인생에서 세 번째. 그래서 지난해 처음 갔어요, 부산에. 50 몇 세가 됐을 때 처음 부산에 가서, 야, 이거 도시가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학회가 있어서 제가 다시 이제 부산을 가게 됐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굉장히 소풍 가는 그런 기분으로 굉장히 들떠갖고 제가 엊그제 이제 부산을 내려가서 해운대 그 옆에 가서 이제 여관도 정하고 거기서 걷기도 하고, 그리고 지하철도 타고, 거기 가서 보니까 뭐 광안대교도 있어, 밤에 가서 대교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아서 세계 최대 쇼핑센터라고 하는 센텀 무슨 신세계 백화점도 가고, 거기 가서 영화관에 가서 극장 구경도 한번 하고 이러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뭐냐면, 야, 이런 도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서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바다가 바로 옆에까지 들어오고 뭐 하와이 좋다 그러는데 에그 가려면 또뭐 10시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네, 비슷해요.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되겠더라고. 뭐 해안도 좋고 모든 게 날씨도 그렇고 지하철까지 다돼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지하철 같은 걸 한번 타보시면서 이런 거 없는 나라가 태반이 온 세상에. 그렇죠? 이렇게 좋은 빌딩에서 에어컨 펑펑 틀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거 세계 10위 경제 국가로 서서 뭐 월드컵에 나가서 뭐 16강을 간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다. 예. 세상에서 열째 가는 국가예요, 경제력이. 이게 보통 국가예요? 지난 5천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를 부끄러워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못 살아도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잘 사는 가운데 이 나라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럼 북한 가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좋아하는 그 나라 가서 살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으로 봐서는 뭐 독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렇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근면하게 일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정말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해야지 이 나라가 전복이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돼 갖고 그냥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그런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고통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서 고통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서 고통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라든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체제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로마였어요. 사서 고난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까딱 잘못해서 이와 같은 좌경화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그땐 사서 고생해야 돼요. 우리만 고생하면 괜찮아요. 저는 한 55세기 넘었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많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하면 그 아이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나라 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에 걸맞은 그와 같은 정직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다시는 이런 구원파 같은 이런 사건이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